같이 은혜 나눔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에 대한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되고 2020년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온 세상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말처럼 지금 세상은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교회들의 예배를 탄압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 요소들이 팽배해 마치 폭풍의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성경의 예언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어떤 것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 반드시 도로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 남았다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면 뉴욕까지 몇 마일 남았다는 사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들, 표지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나타날 사인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7년 환난과 관련해 나타나고 휴거는 그 전에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강력한 연합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이 세상에는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심화될 때 전 세계의 유명한 리더들이 저마다 한 말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신문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것이 바로 올해 1월 달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바로 Great Reset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환경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말세의 징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각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에는 반드시 사탄이 파놓은 미혹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 기자가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이 시대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미혹이 성행하는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거짓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서신의 마무리를 다른 서신서들처럼 인사로 남기거나 축복의 형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권면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자녀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들을 남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단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미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침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진리에 대한 미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아서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어떤 잘못된 것에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정반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르쳐왔던 그 진리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윤리와 도덕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윤리적, 도덕적인 삶에서 떠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문맥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야고보 기자가 이 권면에서 언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미혹을 받아 진리의 길에서 떠나간 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불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본문 19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즉 교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 안에 퍼져 있고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거짓 미혹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하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명한 성경신학자 중에 한 명인 플러신학교 김세현 교수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구원파와 같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세뇌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비록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 형제들아 라는 말은 그냥 호칭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미혹받았다는 것을 보면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쭉정의 신자, 무늬만 신자, 가짜 신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됩니다. 일단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짧은 다섯 장의 서신 안에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15번 나오는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이들은 쭉정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즉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5절의 기록을 보면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기 형제들은 분명히 성령이 속에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을 보아도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진리 안에 있었습니다. 미혹을 받았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올바른 길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고 또 무엇에 미혹되었다는 말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복음이 진리고 미혹된 것은 이단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 야고보 기자가 말한 미혹된 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을 통해 볼 때 그 거짓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는 특별히 올바른 믿음에 따른 행함, 즉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미혹이 무엇인가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말한 진리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미혹은 무엇일까요?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 없이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저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미혹된 자들은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열매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진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즉 죄 짓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신자가 됩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한때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 미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미혹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의 길에서 떠나 미혹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 미혹에 빠지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키기가 힘들고 저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에서 위치, 지위, 권력, 특권, 재물을 포기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거짓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면 미혹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부담스럽고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인용한 말씀과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의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퍼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운동, 기복주의 등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 허용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의 전부, 내 목숨까지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대부분의 신자들처럼 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미혹의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계속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떠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지금 현대교회를 비춰보면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 사망의 길에 서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경고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 편안한 생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약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나 미국 교인들의 40% 50% 이상 교회를 떠나는 현상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핑계를 대지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게 되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려는 열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의 문화를 YOLO, You Only Live Once의 앞자를 따서 YOLO 문화라고 하는데 인생은 한 번 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문화가 전 세대에 특별히 교회 신자들 안에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여 예배드리는데 힘쓰라고 말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후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본문 19절에서 말한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진 자를 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죄인이 다시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기회가 있을 때 도와서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미혹된 자를 분별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면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듯이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리인 줄 믿고 거짓이 오랫동안 진리 행세를 하게 되면 그 거짓의 힘이 한 사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를 들며 설명을 해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짓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치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쉽지만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힘이 몇 배 이상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영혼을 보여주시면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더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지금 미혹에 빠져있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 준비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으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삶에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명을 쫓아 살면 죄를 짓고 결국에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육적인 생명을 쫓고 있는지, 영적인 생명,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육신에 속한 열매들, 예를 들어 음행이나 우상숭배, 술수나 다른 사람과 원수로 지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편가르고 세상의 술취함과 방탕함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육체의 생명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의 생명을 줍는, 성령의 소욕을 줍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소욕, 영적인 생명을 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생명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영적인 준비가 되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즉 말세의 미혹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고 훼손되고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기복주의, 물탄 희석된 복음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심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혹당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